구약 공부를 하다 오랜만에 신약을 하는데요. 그리고 신약에서 서신서를 하기 때문에 좀 오늘 드리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꼼꼼히 구절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하실 때보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디모데전서 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씩 읽으시면 이 한 달이 디모데전서가 좀 깊게 기억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서신서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편지죠.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만큼 컨텍스트가 중요한 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 두 사람의 대화의 중간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A와 B 사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의 중간을 듣는 거예요. 때문에 편지를 읽을 때는 그 앞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지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글만큼은 아 어땠겠구나, 이 구절을 보니까 아마 이랬겠구나라는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봅시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직접 설립하고 2년 동안 목양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전임 목회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들뻘인 제자, 하지만 굉장히 아끼는 제자인 이 아들뻘인 제자가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막연하게 야 목사란 말이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참 수고 많이 한다 격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이 편지를 읽으실 때 어떤 거겠어요? 전임자인 바울이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해결을 못해? 라고 쓰는 편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한 달 동안 보실 때에는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를 하나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디모데는 그걸 어떻게 잘못 처리했나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보통 일반적인 서신서는 이 교회 문제가 뭐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디모데전서는 그것보다 한 번 더 꼬아서 보셔야 돼요. 이 교회 문제가 뭐였나? 두 번째, 그 문제를 디모데가 어떻게 잘못 핸들링했나? 세 번째, 대안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대지로 이해를 하시면 디모데전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강의적인 설명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디모데에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볼까요? 첫 번째 문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간단하게 뒤집으면 되죠?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신하와 족보에 몰두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봅시다. 거기는 그리스 문화였어요. 에베소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되게 잘 알아요. 그리스에서 종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여전히 남아있죠. 종교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족보예요. 제우스가 부인이 누구였고 그리고 아들이 누구이고 얘는 친척이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족보마다 뭐가 담겨있는 거예요? 얘는 주신이고 얘는 뭐의 신이고 쟤는 뭐의 신이고 얘는 바다의 신이고 얘는 지옥의 신인데 셋이 형제고, 그러니까 족보는 곧 뭐예요? 그 신의 속성을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또 뭘 얘기합니까? 신화는 그 속성이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스토리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종교를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족보와 신화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족보와 신화에 몰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족보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족보와 신화의 부분을 자꾸 꺼내는 거죠. 족보와 신화의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한테 적용되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종교는 족보와 신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족보와 신화에만 천착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4장 4절 뒷부분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변론이 뭡니까? 논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습득하는 사람이에요. 습득하다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논쟁적인 부분이 있죠.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저건 저렇게 봐야 돼서 견해를 갖고 다른 사람은 논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학문의 약간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학문을 하는 방법이죠. 기초적인 건 다 아는 거지만 기초적인 거 말고 트리키한 거, 좀 복잡한 거, 좀 미세한 거, 논쟁적인 거. 기초적인 건 다 알고 논쟁적인 부분까지 알아요. 그 논쟁적인 부분에서 자기 견해를 펼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사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사급은 그 학문의 계통에 뭐가 있나를 대충 훑는 거고, 석사급은 거기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연습해보는 거고, 박사급이 되면 한 지점에서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선입관을 가지고, 종교란 이것이겠건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 종교를 접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족보화 신화는 아니고 요즘식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내 호기심과 관심사 위주로 성경을 접근하죠.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궁금한 거 가르쳐주고 내가 필요한 거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UFO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교회론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생각하는 결혼관. 여러분 성경 펼치면 성경의 결혼관 이런 거 써있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절, 저 구절, 저 구절 찾아서 헤매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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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거 성경의 결혼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내 관심사가 결혼이니까. 성경의 직장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내 호기심과 내 관심사대로 성경의 견해를 정리해놔요. 그렇죠? 정리해놔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 싹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저건 저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논쟁인데 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존경받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와 상관이 없는데.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까? 신앙은 정보를 취합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훈의 목적은 이 말씀의 목적은 5절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짐 없는 미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전인격적 변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안에 사랑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양심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면서 성경에 대한 정보량만 잊은 채 그거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인내, 스스로 그것을 율법에 스승되려 하나, 스스로 지도자의 인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것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뭐 구원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 재밌죠? 일단은 본문을 이해를 해야 전체 맥락을 잡죠.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닌데 좀 싸셔야 돼요. 우리 벽돌을 좀 쌓아봅시다. 두 번째 문제. 4장 가실까요? 4장 3절을 보시면 이건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런 되게 불교 같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고 특정한 음식물 안 먹는 거, 고기 같은 거 안 먹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안 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욕망이라 할 수 있는 욕망을 누르고 살아서 그 누르고 사는 걸 자체로 되게 이게 신앙 성숙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쵸? 금욕주의자. 근데 바울이요 여기서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시면요. 4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1장 1절 중반부터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금욕주의자들 바울, 교회 안에 있는 금욕주의자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욕망을 누르고 살아봤으면 욕망을 누르고 살아봐야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이미 느꼈을 거예요. 이게 참고 사는 게 힘들기만 한다는 걸 느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되게 변화된 사람 인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금욕이 마치 변화인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요. 여기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거고 네가 해봤으면 아닌 걸 누구보다 잘할 텐데 그런 척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화도 15세 이상 안 보는 19금 영화 이런 거 절대 안 보고 성적으로 엄청 보수적이고 결혼까지는 하잖아. 그렇죠? 결혼은 하지만 성적으로 엄청 보수적인 그리고 옷도 긴 거 입고 짧은 옷 입는 거 왠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너무 색깔 많이 들어간 옷도 건강하지 않고 파스텔 톤이나 무채색 회색이나 핑크도 좀 경건하지 않고 이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채식주의자고 그리고 무채색 옷 입고 다니고 머리 질끈 묶고 다니고 화장 안 하고 그럼 신앙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되게 웃긴데 좋아 보인다니까 교회에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형 보면 되게 저 형은 진짜 정말 성적으로 보수적이고 여자 손도 안 잡고 결혼 전에 볼에 뽀뽀까지만 해야 되고 막 첫날 저녁도 그냥 기도하고 자야 되고 막 이런 형이야. 그리고 성적으로 되게 보수적이고 저 형은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고기도 안 먹어. 채식주의자야. 그런데 또 진짜 무채색 옷만 입고 다녀. 저 형이 비싼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어. 비싼 음식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정말 검소하게 살아. 그럼 신앙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미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랑 뭔 상관입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금욕주의가 신앙의 성수인 것처럼 들어온 거. 세 번째 봅시다. 이건 설명이 좀 길어요. 중간에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설명이 좀 길어요. 2장 2절에 보시면요.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네가 중보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가면 왕권 신설의 기본이 됐죠. 그렇죠?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구절과 함께 마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비호하시는 것 같은 구절로 많이 해석된 구절이죠.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했죠? 거꾸로 가봅시다. 문제가 있는 사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에베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뒤로 가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8절을 보면 각 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분노와 다툼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 분노와 다툼의 상태가 어느 지경이었냐면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다툼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도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적이고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임금과 권세자들이. 그렇죠? 이게 에베소 교회 세 번째 문제였어요. 뭐예요? 약자 편에 서서 강자와 싸우는 걸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약하면 선합니까? 구약에도 말씀하시죠. 약한 자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약하면 선합니까? 강자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건가요? 기득권의 권력자들은 다 공격 대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악마의 자녀들인가요? 그를 척결하면 세상이 선해집니까? 그리스도의 환상은 뭐예요? 흑인을 노예로 부르던 백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흑인의 아이와 백인의 아이가 같이 조자의 언덕에서 함께 학교를 다니며 노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환상은요, 권력자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정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계급사회였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게 악한지도 몰랐을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많은 하층민들이 교회로 유입됐는데 다녀보니까 사람이 동등하다는 걸 알겠어. 저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걸 알겠어요. 세상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곧장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진 자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점프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약자 편에 서서 강자와 싸우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선하다라고 자꾸 얘기하죠. 재밌는 게 비슷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정보 많이 알아서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해주면 신앙 좋다고 얘기합니다. 금욕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서 영화도 안 보고 무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내가 결혼 성적으로도 보수적이고 내가 먹을 것도 술 담배 안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가 강자를 욕하고 약자를 비호하는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선하고 신앙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신앙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마치 신앙이냐 들어와 있는 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재미있는 본문을 하나 더 봅시다. 이건 오늘 설교랑 크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자주 싫어하시는 본문이니까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여자들도 단정하여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하래. 교회에서. 이는 왜? 아담이 먼저 지인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닥치고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구절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2장 이 부분요. 바울은 되게 수구적이라는 표현을 드는 거예요. 권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라고 엄청 욕하죠. 여기. 이건 성경일 리가 없는 거야. 갑자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이야. 그리고 바울은 꼴통인 거지. 그치? 봅시다.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컨텍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서신서는요 상황 속에서 쓰는 거예요. 상황을 빼고 이걸 교리서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처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캐치하셔야 돼요. 이 여성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여성분들의 문제가 이 여성분들은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해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앞구절은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연루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을 압제하는 권력이 로마예요? 세리예요? 군인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 여성을 압제하던 권력은 남자였어요. 왜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던 시대거든요. 자주 물건 취급 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여자가 사람으로서 대우를 잘 못 받던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요 깨달았죠. 이렇게 내가 함부로 대우받을 일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나를 이렇게 강압하고 수단화해서 대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남자들은 권력이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분쟁으로 갔죠. 투쟁으로 갔어요. 근데 여자가 권력이 잘못된 거, 남자가 이렇게 나를 주관한 걸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남편이 너를 네 마음대로 하게, 남편이 너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뻐져야 돼 라고 한 거죠. 꾸며. 그리고 남편을 홀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걸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이걸 대안이랍시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셀 모임 가면 남편이 너를 함부로 대해서 힘들어요. 그래? 일단 눈을 하자. 그리고 네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여태 홀딱 빠지잖아? 그럼 네가 시킨 대로 다 한다? 이게 셀 리더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서 환장해 환장 안 해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뭔가 네 매력으로 남자를 네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던 건 하와가 아담했던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이와 같이로 연결되죠. 내가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하는 잘못된 권력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력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잡아야 됩니까? 내가 뒤에서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홀려서? 아니에요. 감화시키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절의 바른 모습의 본이 되어서 그에게 잘못된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화시키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문제였어요. 뭐 본문이 좀 트리키해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궁금해하시니까 읽으실 때 불편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핵심은 뭐겠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악한 사람을 욕하면 선인인 것처럼 되는 교회죠. 그렇죠? 요즘에도 이런 게 있죠.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를 막 욕을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의로운 목사인 양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악을 욕하는 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누군가 욕을 잘하면 그가 선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아 정말 사이다다. 정말 속 시원하게 욕해줬다. 어떤 정치가를 어떤 권력가를 속 시원하게 욕해주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가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되죠. 여러분 악을 욕한다고 선이지 않아요. 약한 자의 편에 선다고 선인 게 아니에요. 약자가 의롭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약자와 강자와 상관없이 의롭게 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하여튼 이제 좀 정리합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 모아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교회는 정보 많이 아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존경받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금욕적 생활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존경받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 편에 서서 강자를 욕하고 투쟁적인 태도를 가지면 내가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존경받아. 이거 세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어떤 사람을 상상해봐요. 다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좀 그런가? 목사님 나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냥 청년으로 합시다. 어떤 선배가 있어요. 근데 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다 대답해줘. 내 궁금증을 얘기하건 어떻게 될지 얘기하건 다 대답해줘. 근데 이기적이야. 가능하죠? 근데 완고해. 지만 맞아. 가능하죠? 근데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해. 가능하죠? 자존심 세서 인정받고 싶어해. 가능하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권력욕이 심해서 다른 사람이랑 쉐어하고 이런 거 못해. 가능하죠?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면 뭘로 평가해야 돼요? 이 사람 되게 금욕적인 사람이에요. 성경 정보도 되게 많이 알고 본인도 되게 보수적인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 편을 대서 막 이빨한 얘기 되게 잘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되게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생각만 다 옳은 사람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중심 사고는요.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생각 많이 하고 놀러 갈 생각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 많이 한 거는 사실 생각을 잘 안 하는 애야. 명예욕이 되게 심해.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해.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가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사실 이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돈, 권력, 즐거움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양대 기준은 이기심과 완고함이야. 근데 도덕적으로 보수적이야. 성경 정보에 빠삭해. 내가 사회적으로 이빨은 소리에 가능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려면 뭐로 평가해야 돼요? 평가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이기적인지 따뜻한 사람인지를 갖고 평가해야 돼요.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려면요 그 완고한 사람인지 완고한 사람인지 아닌지로 평가해야 돼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생각이 똑같다? 무조건 그런 완고한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깨달음의 정점에 서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고방식이나 패턴이나 정보나 하는 얘기나 똑같다? 이 사람 안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삶에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심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제일 편할 때 친구들이랑 가장 신나서 하는 얘기는 놀러 가는 얘기, 인정받는 얘기,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해낸 얘기. 그러면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요. 평가하려면 그거 갖고 평가하세요. 스스로의 신앙이나 타인의 신앙이나 내가 완고한지 완고하지 않은지, 내가 이기적인지 이기적이지 않은지,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갖고 누군가를 보고 스스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무엇을 보는 건 문제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여러분, 제가 이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설교를 했다가 제가 되게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이런 류의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더라고. 아, 그거 알아봐야 다 필요 없어. 저거 많이 알아봐야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욕망에서 절제되는 삶을 사는 걸 되게 막 금욕주의자 취급을 하더라고. 아, 왜 그래? 막 술 죽을 때까지 먹어. 왜? 그거 자유로워야 돼, 너. 어, 뭐 성적으로 보조적일 필요 없어. 개방적이어야지. 아, 지금 그 얘기예요? 약한 자들의 관심 갖기보다 주류 사회 편승해서 가는 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 약자류에서 싸우고 이런 게 꼭 진리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도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수준이 좀 있어서 성경 공부는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약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네가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다 나쁜 거예요? 아니요, 이거 세 가지 다 좋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는요,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걸 대체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동기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할 필요 없고 욕망대로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난 관심 없다로 적용하시면 되게 황당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적용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예?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적용 안 해도 좋으니까 성경 공부라도 하시고 욕망을 좀 누르고 살아. 변화될 게 아니라면 누르고라도 살아요. 그리고 내가 약자에 관심 없이 내 생각만 하고 살면요, 내가 그냥 욕만 하는 욕쟁이어도 좋으니까 약자의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이거는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 전체로 수준이 있다니까요. 요거 말고 고린도서 나중에 하시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수준이에요? 얘들아, 성찬식 할 때 술을 의미로 먹는 거지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와, 무료로 술 준다 하고 벌컥벌컥 마시고 취하지 마. 고린도 교회는 이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정보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고린도 교회 수준이면서 에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알면 뭐해? 이러고 있으면 환장하는 거잖아, 입장에서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왠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부분에 액센트를 안 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 도전을 들을 수준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하냐? 욕망만 억압하고 살면 뭐하냐? 가난한 자에게 관심만 가지면 뭐하냐? 화평을 추구해야지. 내 양심 자체가 변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청결케 하고 있어야지. 이거란 말이야. 근데 뭔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살고 나 말고 관심도 없고 하면 일단은 이 수준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수준이십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요? 진정한 신앙은 청결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대한 정보량이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정보가 내 생각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욕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양심, 내 욕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냥 약자 위에서 강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적용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적용해야 되는 분들은 적용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지하십시오. 이제까지 얘기했던 맥락과 연결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지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이 설교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돼서 셋이지만 그래도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디모데가 왜 그랬을까예요. 그럼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양아들 얘기를 듣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 양자 얘기를 듣던, 넌 내 영적 아들이다. 디모데는요, 이런 식의 신앙이 잘못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성주의와 이런 금욕주의와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디모데는 거기서 바울이 지적하기는, 디모데가 술을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금욕주의적인 사람에게 약간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안 먹는 거죠. 금욕주의에 맞추고 있어요. 먹어도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논쟁에 참여해요, 자꾸. 그래서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다 설명해 주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이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기독교에 대해서 아, 그것도 좋은 거지라고 편승해 갑니다. 디모데가 왜 이러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죠. 디모데가 그걸 마땅히 지적해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그것을 지적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기보다 그 흐름에 편승해 간다는 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예요. 디모데가 왜 그럽니까? 우리 상상력을 가져봅시다. 저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후임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자기예요. 자기 영적 아버지야. 그 영적 아버지 했던 일을 자기가 해야 돼.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됐겠죠? 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대충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었겠죠? 근데 디모데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오늘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걸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내가 어리다고 해서 바울급이 아니라고 해서 바울 같지 않다고 해서 나를 업신여겨. 여러분 이거 업신여긴단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래도 디모데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목사인데 업신여겼대요. 그 업신여김을 받은 디모데가 어떤 식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이 착한 사람이 저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자기를 충족시켜주고 싶어 하죠. 이게 디모데의 패턴이에요. 이게 디모데의 가장 큰 문제예요. 디모데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디모데가 그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아예 잘못된 기준은 아니죠. 악이라면 편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덜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냥 나쁜 건 아니잖아요. 덜 중요한 것일 뿐. 그러니까 그 덜 중요한 그들의 기준에 다 자기가 부합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금욕주의적으로 조금 더 논쟁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가 더 잘 돼요? 아니죠. 문제가 더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디모데한테 어떤 게 와요? 그들의 각각 다른 기준에 자기가 그걸 다 맞춰주려고 뛰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선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바울은 기록합니까? 14절에 보면요. 4장 14절에 보시면 네가 은사 곧 장로의 안수를 통해 예언을 통하여 네가 받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디모데 안에 이미 바울은 디모데가 이 목회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믿고 맡긴 거예요. 왜요? 디모데 안에 이미 선한 양심, 선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열정과 성실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 안에 진짜 중요한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디모데 갖고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전심전력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가치는 무시하고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눈에 맞추려고 뛰어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디모데의 목회가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디모데의 실수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갖는 디모데의 실수. 여러분들이 청년기에 혹은 그 전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죠. 있었죠. 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를 통해서 일할 거고 네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디모데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로의 안수를 통해 받은 그거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은혜 받았던 게 있잖아요. 넌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장로의 안수를 통해 디모데가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근데 내가 청년기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죠.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요. 돈이 없다고. 그렇게 큰 대단한 권력이 없다고. 네가 가진 능력이 없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착한 크리스천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세상이 나를 업신여길 때 거기에 내가 담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 착한 디모데처럼 저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유능해지고 싶어해요. 갑자기 돈도 좀 있고 보란듯이 사는 게 하나님한테도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내가 권력도 잡고 세상에서 그럴싸한 직업에 서야지 이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기준을 내 맞추려고 왜 그들이 그것을 나를 평가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건 그것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가벼이 여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전심전력해요. 그 결과를 내야 돼요. 디모데한테 지금 바울이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전심전력해서 결과를 내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건 가벼이 여겨버리고 이 사람 얘기에 맞춰주려고 저 사람 얘기에 맞춰주려고 저 사람 기준에 괜찮아 보이려고 이것저것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기준과 이 금욕주의자들이 보는 기준과 사회주의자들이 보는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에 어떻게 다 맞춥니까? 여러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 사회에서 얘기한 기준이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죠. 실망해요. 사장님께서 내가 뭔가 너 대단하잖아고 얘기했던 거 하는 내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나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디모데의 함정이에요. 디모데가 빠졌던 함정이죠. 사회가 해주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가끔은요 더 황당한 구도도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되게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는 기준으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기준을 쓰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야. 나한테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되게 비난했어. 그럼 반응이 두 개로 나와요. 너무 착한 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억지로라도 풀려고 그래요. 걔가 원하는 얼굴을 해주고 억지로라도 풀려고 그래요. 속에서 막 우라가 치미는데 억울한데 답답한데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 입장은 서운할 수 있겠다 내 입장은 얘 입장만 자꾸 맞추면서 풀려고 그래요. 갔다 오면 어때요? 풀려요 안 풀려요? 얘 안 보고 싶죠? 그리고 억울하죠? 답답하죠? 이런 거 한 8번 하면 진짜 화병 생기죠? 이런 거 한 8명 하면 화병 생겨요. 이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보다 좀 덜 착한 애는 어떻게 해요? 덜 착한 애 걔가 왜 나한테 그래라고 계속 생각해요. 막 화가 안 가라앉죠. 걔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왜 나 그렇게 걔가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걔가 왜 이렇게 함부로 대했지? 막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아 가서 해댈까? 아 해대지도 못하겠고. 해대는데 나 용기를 해대는데 걔가 또 뭐라고 그래. 아 그럼 어떡하지? 막 그 생각만 하느라 막 시간이 너무너무 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내가 동의지도 하지도 않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 막 제일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혹은 그 기준을 깨려고 내가 그 기준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왜 그거 갖고 고민을 합니까? 이런 건 여러분 절 배우세요. 절 배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 그걸 신경 씁니까? 그들은 각자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은 어차피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어떻게 모순되는 기준들을 다 만족시키죠?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돼서 그건 상수예요. 누군가는 날 마음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 기이 여기지 마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셨어요. 뭐 예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면 50세까지는 사셨을 거야. 그렇죠? 33살에 죽은 게 어때? 성격이 좋아요. 자기가 쟤네들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부딪힌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안타까워하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 수준 아니니까 보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기준을 쓰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에 내가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러면 쓰는 순간 스스로 번뇌를 지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에 저는 50%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백 목사님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일단 앞에서 아까 제일 착한 부류 있잖아. 얘가 왜 화났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일단 미안하다고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럴 것 같아. 너무 제 반대죠, 완전.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얘가 기분 나쁘게 했으면 일단 내가 맞다 그러거든. 일단 오케이, 난 됐고, 난 논리를 일단 이길 거야. 내일 사과해도 내가 오늘은 잡는다. 나 이렇게 하는. 응? 오늘 내가 이긴다 진짜. 이렇게 하는데 좀 착해. 반대쪽에 있어. 오해하지 말고. 근데 저는요, 저분들의 성평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지점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목사가 개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성도들은 교회 와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 성도는 이리 와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는 저러서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사 가지 말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월세 줄여서 조그만 데 이사 가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월세 많이 해서 넓은 데 이사 가자고 그래요. 세 사람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애초에 만족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 불만을 갖겠지. 그건 상수예요. 합리적으로 하느냐 객관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기준에 맞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착하셔서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어하고 누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안타까워하세요. 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한테 맞춰야 돼? 우리가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와이프랑 내가 좀 맞춰야 되겠지만 내가 왜 여기를 다 맞춰? 동시에 절대 못 맞추거든. 와이프한테는 왜 맞출 수 있어요? 일부 일처라 맞히는 거예요. 일부 다 쳐면 못 맞춰요. 얘는 자기랑 놀자고 그러고 쟤는 자기랑 놀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럼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면 맞추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마세요. 내게 중요한 사람, 내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했던 나에 대한 비난, 상관없는 했던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아, 난 이런 내가 어떻게든 쟤한테 맞춰서 제 평가를 바꾸고 싶은, 아, 내가 쟤랑 싸워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연습하세요. 멀리 두기. 중요한 건 가까이, 안 중요한 건 멀리.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과 인생에서 같은 기준도 쓰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직장에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막 욕을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결혼하셨으면 시댁이나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 평가하십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쓰는 기준이세요? 그건 귀 기울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기준이 아니세요? 왜 그걸 신경 씁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시선들에서 내 내면을 채우는 한 이 멀쩡한 디모데도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사람이, 이 바른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 던져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어디에 비춰보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비춰보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 비춰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기준, 저 사람 기준, 저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봐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현아 지금 조금 더 집중할 때 아니니? 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너 이것밖에 못하냐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완고한 거고요. 그러면 다 지가 신이고 지금 자 맘대로 하는 거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내가 진리 앞에서 나를 비춰봐서 진리 앞에 내가 내 기준을 다듬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진리 앞에 내 기준을 다듬어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끼리는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때로 그들이 나에게 신의 목소리가 되어지고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기준 앞에 비춰봐서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안타까워서 시작한 설교인데 좀 거칠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때는 좀 따뜻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전 이 설교를 안타까워서 준비했어요. 전 저희 교회 디모데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네가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때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크게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판단관인 것처럼, 그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왕좌왕하시다가 스스로 중요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빛나진 않죠. 아직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그것에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우왕좌왕 사방으로 뛰지 마시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저것도 해야 되는 거야? 저것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것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럼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성숙을 보고 감히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라고 해요. 네가 말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금욕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보여줘서 그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와 사랑의 사람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여러분 너무 착하신, 그래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들에 화평하고 싶은 마음들에 그들의 기준에 물들고 있는 여러분 놓으십시오. 바울처럼 조금은 독해지십시오. 중심의 사랑을 갖고 있으나 나이브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바울처럼 중심의 사랑을 갖고 있으나 너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네가 그거 말만 하고 스승되려고 하지 네가 지금 변한 게 있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쁘게 해서 남자 조종하는 게 무슨 은혜라고 네가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내 기준은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 얽매이려고 할 때 고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에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누구 말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요즘 막연하게 요즘 사회에서 쓰는 기준에 의기소침해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오늘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준 앞에서 나를 갖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에 전심여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10여 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자아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얼굴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은 거울 없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무엇인가에 비춰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회에 비춘 내 얼굴이건, 친구나 부모에게 비친 내 얼굴이건, 혹은 하나님께 비친 내 얼굴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 어디에 비춰진 모습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부모가 혹은 친구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했으니까, 그럼 그 거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내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자아상을 가실 때 거기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나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모습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추는 내 모습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하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잘 알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모습을 잘 알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흔들리며, 아버지 걸어가지 않고 흔들리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좀 멀리 두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은혜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내가 하나님에서 어떠한지 알아보고,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내고, 내가 변화될 것이 있다면 만들어가며, 주님 소망의 거울 앞에 내 가능성을 보며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 이야기를 붙잡고 흔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설교로 그것들을 놓아놓는 은혜들이 각 사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서 거기서부터 이들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주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나를 흔듭니다. 내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들이 마치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자신을 흔듭니다. 주여, 내가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는 평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지 않는 것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